미국의 윤리학자요, 아주 정통주의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버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돼요. 조금 더 도덕적으로 본다면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좀 위치도 높여나가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혹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은 대로 적당하게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인데 어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거기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멸로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바르게 오늘은요. 좀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시비 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죠? 저렇게 바보 같아. 저 혼자만 믿나?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시면 누구든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이 책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 잘할 수 있는 한참 꿈이 많은 사춘기 때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다행히도 아주 포로 수용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최고급으로 줍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 근데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자기 나라 말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유대인에 관한 법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갈대아 학문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암담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체념하고 지냈는가?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을 보아서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에 닿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를 봤다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봤다는 거죠. 자, 분명히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포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뿌리를 봤다는 겁니다. 그가 조국을 잃어버렸고 부모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곱 번의 I am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I am 시리즈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일곱 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I am 시리즈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I am, ego, aim이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못 써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가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변명합니다.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I am who I am. I have been. 그래서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것도 일곱 번이나 유대인들이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뿌리가 뭔가를 늘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월권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적을 행하고 모든 선한 가르침 주고 하나님 놀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당신이 가야 될 목적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어디 갔습니까? 같이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돌아올 때 절기 때문에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거기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12살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내가 템플에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상합니까? 라는 거죠. 12살인데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가야 될 목적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로 왔는데 뭡니까?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Who am I?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이고 어느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내줄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탄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족보가 바뀌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됐다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우리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포로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원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헬조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인성을 8단계로 봤습니다. 8단계. 그리고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다섯 번째 단계가 뭔가? 이 아이덴티티에 가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이 에릭슨이 한 것을 보면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사춘기라고 볼 수 있는 12살에서 18살에 겪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때 뭡니까? 뭐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골치 아프죠. 그죠? 이게 에릭슨은 그 당시 말로는 롤 컨퓨전이라고 했습니다. 롤 컨퓨전. 요즘 얘기하면 우리 사춘기들이 사람들이 겪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미국 세대들이 겪죠. 그렇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 정체성을 겪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벽에서 선을 주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가 누구인가 뿌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아, 내가 선민이구나. 그것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신분에 합당한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갈 때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10대입니다. 그의 집안이 왕족 아니면 귀족입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무지 똑똑합니다. 골라서 뽑아갔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 감히 다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혀간 애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는 거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얘기하면 젊은 때 생각하면 너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 장군, 과학자 요즘 한국에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하는 사람, 스타 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요즘 운동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렵지만 요즘 운동하면요, 와, 억소리 납니다. 억소리. 스포츠 되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춘기에 꿈은 많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인생의 위협 빠집니다. 아직 경험도 없죠. 지식도 많이 없죠. 판단력도 부족하죠. 이때 잘 끌어주면 이 꿈이 커서 좋게 되는 것이지만 잘못되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 사춘기 때 중요한 게 누군가? 친구입니다. 친구. 이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완전히 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때 포로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가 망했어요. 이방 나라에게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도 뺏겼어요. 품목에서 떠났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 자기 나라 말도 못 쓰게 하죠. 이름도 바꿔버리죠. 그죠? 원래 다니엘은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다니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래요. 재판관. 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름 바꾸고 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뭐 했습니까? 창씨 개명한 거죠. 한글 못 쓰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뿌리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이 다니엘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불확실한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뜻을 세웠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뜻을 세웠겠습니까? 그럼 선민답게 살아야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택함받은 백성은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교회 목표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거기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산의 진미와 포도지 안 마시겠대요. 왜요? 그거 먹으면 자기 자신을 더럽힌대. 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왜 맛있는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나라 이름 서름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사회에 만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사람이 등 떠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느부갓네살이 아주 풍요롭게 준 것입니다. 야, 집이 돌아가 생각하지 마. 너 나야 없어. 이제 너에게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굉장히 촉망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드렸던 음식이 대부분 다 어떤 음식입니까?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너희가 먹지 말라고 됐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율법입니다. 와서 살면 율법 지키는 거 맞죠? 그죠? 더 나아가서 먹는 것 때문에 나라 잃어버리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해석한 것입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 뭐 뒤에 뭔가 잊어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볼까 그런 사람 보니까 문외충이래요. 문외. 뇌가 없는 충이래요. 문외충이라고 부릅니다. 지 멋대로요. 근데 꼭 안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 거긴데 보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도 껴있다는 거죠.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되고 교회가 욕먹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흘러간 대로 자기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방자에 행한다. Unrestrained. 곧비 풀린 망아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복시, 뜻, revelation, 비전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뜻을 세워서 뭡니까? 내가 선민이니까 가장 먼저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대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일로 갔다가 또 누가 저러 그러더라 저러 갔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 기준이 딱서 있어야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 당하더라도 위에 밑에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얘기 안 들어가요. 금년에 저희 교회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그죠?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을 따라서 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죠.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복인가? 이 본인이 원한 대로 이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응답받은 것이 복이고, 그죠? 두 번째는 이들의 피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의 진미 포도주 안 마신 사람보다 훨씬 더 때깔이 좋더라는 거죠, 때깔이요. 아, 피부가 윤택이가 광이 난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셨던 거예요. 몇 배나요? 갈대아 있는 어떤 술사보다도, 어떤 지혜자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난 것을 줬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리더했던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예, 꿈을 해석하고 볼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줬다는 거죠. 이것이 뜻을 세우고 말씀을 하였던 사람들이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비록 적은 세월 살아왔지만 많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앞에 기로가 있을 것이고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그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에 가는 대로 따라가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거 눈 한번 감으면 내게 일확천금이 들어올 수 있고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걸 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80년도 중반에 OSU에서 학교 다닐 때 코발리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에 강사로 오신 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홍문공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도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서 부흥회 하시는데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있던 그 OSU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쪽에 한국에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연수받으러 2년 동안 온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샤프하죠. 그 와이프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오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뭘 똑똑하니까 쉽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남편은 안 나오기 시작했죠. 오자마자 공부한다고. 또 박사학위, 저 석사학위 한테 받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 통과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그걸 알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나오게 하십시오. 저 형제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 믿게 하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죠. 끈질기가 권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해서 한 6개월 만에 그 남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빨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보내줍니다. 2년 동안에 석사학위를 받든지 못 받든지 2년 끝나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 석사학위 받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미국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가 좀 쉬운데 한국 가면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간단하게. 시간도 없지만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분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 법조계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수고한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 불러서 파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가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손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다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영재가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무부 장관이 왔대, 자기 앞에. 그래서 따라 주면서 마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그들한테 여기 자네 말고도 예수님 사람 많어. 그냥 마셔. 그래서 또 거절했다는 거죠. 아, 정말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이러더랍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한번 세워주게. 와, 장관이 그랬는데 웬만큼 안 마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끝까지 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이제 이 인사 발령이 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제 좌천 됐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지내고 연초에 어느 날 출근했더니 자기 앞에 봉투가 있더라는 거죠.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 써놓은 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승진. 프로모션 됐다는 거, 프로모션. 아, 믿음 생활 이러면 심판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진짜 심판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한 번만 감으면 올라가는데 이 유혹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젊은 나이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을 것 좀 쉽게 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세웠다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보라 알고 그럼 내가 선민이니까 선민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인생의 이길라면. 세 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comfort zone이라는 것이 있죠. 아, 여기만 가면 좋아.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만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좀 귀찮기도 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새로 시간도 들여야 되죠. 배워야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것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만 할 수 있고 내 경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죠? 뭔가 도전적인 걸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삶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대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한국에 오래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3D 안 한다고 그러죠. 3D. Dangerous, Difficult, Dirty.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속도말로 하면 바깥에서 노가다 몸으로 뛰어오는 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한 빌딩 안에서 팬떼 굴리는 거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 그런 데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20대, 30대를 갔다가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만 포기. 실제로 데이트도 잘 안 한대요. 그럼 뭐 하는가?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 돈 모아서 고급스러운 차 사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명품, 오디오도 이런 거 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답합니다, 그죠? 저기에 대한 미래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 탓하고 있고, 부모 탓하고 있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탓탐하고 있으면 자기가 뭐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니엘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이 왕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못생겨가지고, 우리가 내가 쫓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 잡아가 왜 우리가 쫓겨왔습니까? 탓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거기서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뭐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이 뭐였다고요? 포도주와 산해짐이 나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결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누가 또 얘기합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해야 돼요. 환관장. 이 환관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6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넷이라고 부르는 넷이. 그러니까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구약에 오시면 요셉이 팔려서 누구 집에 갔죠? 네,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도 직분이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환관장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시라기보다는 어떤 장관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 꺼내. 이 사람한테 노받은 것이 은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황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봤는데 황관장이 얘기하죠. 야, 왕이 너희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셨는데 너희가 안 먹는다 그러면 내 목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 황관장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왕이시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저는 산의 진미 포도주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왕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아, 이놈들 봐라 이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거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왕궁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주는데 나를 마치 더러운 거 주는 사람 취급한다고 하면 왕이 뿔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잘못하면요, 야 그거 죽여버려. 그만 안 합니까? 그죠? 근데 황관장이 왕 앞에 가지 않고 그걸 끌어버린 것이 그게 감사한 거라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누가 얘기합니까? 황관장 밑에 그 사람들 관도가는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랍니까? 기한을 정한 것이죠. 무조건 안 맞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열흘 동안만 우리 시험해봐라. 그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다시 우리가 죽을 먹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한번 실패해서 도전했다고 해서 그냥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때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새롭게 다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원하던 채널 지금 안 먹게 되고 오히려 먹은 자보다 훨씬 더 피부에 윤택이 나고 좋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문화.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능력했던 과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안 해. 아, 이만하면 됐지 뭐. 배 두드리고 지내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 욕심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거기에 만족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도 관계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가 않다는 거죠.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죠? 40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400년 되기 얼마 전부터는 노예로 지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나와서 본 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본 거죠. 그죠? 불기둥도 봤습니다. 구름기둥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 어려움은 잠시만 불편하면 뭐라 합니까? 아,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때가 좋았는데. 아, 너희가 뭐가 좋습니까?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그때가 좋았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모세한테 아주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건요, 그들이 리더인 모세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던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짧으면 열흘, 멀어도 2주만 갈 거리를 갔다가 불순종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되죠. 그리고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불신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정탐하러 갔을 때부터 하나님 믿은 거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시죠. 본 것이죠. 그렇죠? 저들이 우리 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쪽은 뭡니까? 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돼. 받아. 이렇게 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갔다 오고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대로 봤습니까? 순종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컨디션은 조건문입니다.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못 받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그들에게 복이 돌아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은 오늘날 물질만동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라는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근데 자신을 더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점점 찾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있다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어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위기를 더 많은 유혹에 넘어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속에 살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다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살려고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더 많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 뜻을 세우시라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체에서 안 되고 핑계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요, 달라지는 것,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란 말 못합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알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크리스천 정경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뜻에 딸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가 되길 원하세요. 내 뜻을 세우고 자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뭐라고요? 남에게 딸려갈 뿐이고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고 끌려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임팩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것만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이방 땅에 가서도 그 작고 힘없는 나라에 다스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광대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힘이 없어요. 맨날 비밀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려면 일단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너무 모르시네. 이렇게 해서 못 살아요. 아, 이게 이렇게 가야 집단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건 못 올라가요. 장사 안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소수라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뜻만 세우고 나가면 그냥 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아, 반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세웠던 목표처럼 뜻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서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어쩌면 구하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